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엥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되살아나게 하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포로기 선지자였습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에스겔이 사역할 때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40장, 41장, 42장에서 이 성전의 구조를 자세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소망은 일종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보여주신 그 소망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읽고 있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해 내시는가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본문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바깥 문 쪽 오른쪽에서 스며 나온 물이 제단 남쪽으로 해가지고 동쪽으로 쭉 흘러내리는 그 과정을 오늘 1절 2절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이 물이 흘러내리는데 이게 어디서 흘러내리는지를 다 이렇게 찾아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바깥문 오른쪽 편에서부터 스며 나온 물들이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데 제단 남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깥문 오른쪽에서부터 스며 나와가지고 제단을 통과해서 동쪽으로 쭉 흘러가는 이 물이 1천척을 측량할 때마다 1천척이라는 것은 보통 한 척을 뭐 한 50cm, 60cm 정도로 이렇게 잡으면 1,000척이면 한 500m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목, 무릎, 허리, 결국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이 헤엄을 칠 만한 물이 되고 그래도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래요.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기서 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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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발목 또 무릎 또 허리 그리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물이 얼마나 급격하게 홍수처럼 밀려오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보통 뭐 발목, 무릎, 허리가 뭐냐 뭐 이런 거 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이 물은 너무 급격해서 너무 거세게 불어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흘러내리는 그런 홍수 같은 물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흘러내리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형에서는 아주 익숙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산지고 지금 흘러내려가는 이 사해 쪽은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그래서 해발 고도로 따지면 거의 한 400m 아래여가지고 경사가 아주 급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쪽에서 물이 흘러내리면 이게 아주 급격하게 급류가 되어가지고 흐르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이 아주 급격한 홍수처럼 물이 흘러나게 하는데 그 물은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는 물입니다. 물이 흘러내리는 마지막 8절 아라바는 8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라바 바다는 사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해는 지구상에 제일 낮은 바다이기도 하고 어디 빠져나가는 곳도 없고 한데 거기가 이 암염지대여가지고 이게 아주 그 염분이 높은 그래서 거기는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그 사해 바다에는 고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염분이 너무 높아서 아무것도 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다를 향해서 이 홍수 같은 물기를 흘려보내어가지고 그 온 지역을 다 살아나게 하시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물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이 바깥문 오른쪽 편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제단을 통해서 동쪽으로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을 소생케 하고 죽은 땅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 이야기 이제 보고 있는데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아주 고지대 산성에 있는 요새이기 때문에 거기는 물이 없어요. 이것은 자연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 베푸실 거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스겔 47장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말할 때 특별히 물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을 때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인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시는 중에 예수님 자신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거는 초막절 마지막에 하는 그 전통적인 어떤 예식, 이렇게 물을 길어 와가지고 성전의 제단에 붙는 그런 예식이 진행되는 그 날 예수님은 실로암 성전에서 길러 와가지고 저렇게 성전의 제단에 붙는 저런 물 말고 내가 바로 목마른 영혼을 살게 하는 그런 생수의 강이다. 주님 그렇게 주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영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에스겔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굳은 마음 제하고 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 혹은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을 때 요한은 아,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였구나 하는 것을 오순절 이후에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셨을 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오순절이 지나고 난 뒤에 아, 예수님의 그 말씀은 성도들이 받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 충만한 은혜를 가리키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 요한복음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해석을 거기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 에스겔 같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성도들과 교회를 살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모든 것을 살게 하시는 그 거룩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얼마나 그 풍성함을 아름답게 묘사하는지 모릅니다. 9절부터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쓸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엔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12절도 한번 볼까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라바에 있는 바다는 사해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해는 보통 전통적으로는 염해라기도 하고 왜냐하면 소금바다거든요. 그리고 사해라는 말은 거기에는 아무것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해라고 부르는데 그곳에 다 이렇게 죽은 바다가 살아나가지고 생물이 번성하고 고깃대가 많아져서 거기에 고기 잡는 어부들이 설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죽음의 땅을 생명이 역사하는 땅으로 만들어내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물리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에스겔이 말하는 성전은 물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또 에스겔이 약속하는 이 기업 분배도 어떤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것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기가 성전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으로서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내가 물을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재미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우리 인생을 살게 하고 교회를 살게 하고 온 땅을 살게 할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온 세상을 살리는데 진펄과 개펄은 아닌 거예요. 진펄과 개펄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아마 물에 충분히 잠기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펄과 개펄이라는 것은 이게 물에 충분히 잠기면 되는데 이게 적당히 잠기면 이게 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물에 잠긴 것도 아니고 잠기지 않은 것도 아닌 뭐 이런 상태를 진펄과 개펄의 문제로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충분히 잠겨들지 못하면 이게 여전히 소금 땅의 영향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진펄과 개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실로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뭔가 이렇게 교회 생활은 하는 것 같지만 은혜에 충분히 젖어들지 못하고 말씀에 충분히 매이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정말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거의 흉내만 내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앞에 확실히 무릎 꿇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순종을 하는데 겨우 할 것이 아니고 그냥 확실하게 순종하고 그러면서 그 은혜 안에 깊이 젖어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영혼 살게 하시고 교회와 세상을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깊이 젖어들 때 소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홍수처럼 흘러내리는 물은 온 세상을 다 뒤덮어서 흘러내리는 물이 온 세상을 뒤덮을 때 그 뒤덮인 세상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뒤덮고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뒤덮어서 우리 영혼 살게 하고 교회를 살게 하고 세상을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